이 말씀이 대부분 결혼식에서 주례 석상에서 많이 쓰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은혼식을 한 분도 있을 거고 또 금혼식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 부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소원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아름답게 묘사해 준 그런 어떤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깊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입장에서 이 교훈은 어떤 말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신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 속에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가를 한번 판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32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32절 마지막 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결혼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비유도 결국 영적인 관계,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결혼 관계의 신비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서부터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범죄로 인해서 결혼의 신비가 조금은 사라져버리는 그 신비가 지속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좀 가다 보면 신비도 재미도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이 신앙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완전히 미쳐 있었는데 그 세월이 좀 가면서 이제 권태기가 생기는 그런 어떤 결혼 관계처럼 우리의 신앙이 돼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다시 반성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거지요. 비단 이런 신비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함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정신과 영혼이 바로 돼 있을 때 우리 육신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적인 내용보다는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5절을 중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한다면 아마 깨질 가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을 준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그 주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는 갈기갈기 고통스러움을 감당하면서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절대 그 사랑이 아마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신부 삼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다고. 여기 신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때요?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신부는 신랑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합당한 원리거든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사실 진실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 떨어진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신부의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사랑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뭡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우리가 그걸 망각할 때도 많고 또 해이해질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게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사랑하신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희생에 감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같은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도 역시 뭡니까? 사랑으로만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는 의무의 관계도 살다 보면 뭐 정이 든다 그러죠. 정이 든다. 모르겠어요. 처음 결혼한 사람들이 정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는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춘의 정욕이고 인간의 어떤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면서 진행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정이 들고 이젠 사랑보다는 어떤 의무감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신앙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나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나는 없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희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것처럼 매일 매순간 어느 장소든지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쁜 여자를 보면 막 딴 생각을 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게 근데 정상이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신랑 놔두고 딴 남자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신랑을 위해서 할 게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신랑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 어찌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공관복음에 꼭까지 쓰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이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껏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같은 자세로 응답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참으로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아마 칭찬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선택한 거라는 거죠. 사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낸 물이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치 결혼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을 대상해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겠어요? 이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인구가 뭐 조, 그 위로 단위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부부는 서로에게 선택된 귀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인구 가운데서 어때요? 선택받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이 엄청난 수 가운데 선택받았다. 뭘로? 신부로. 얼마나 감격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대상의 신부로 남편으로 선택된 그보다 더 귀중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려움이 많고 힘겨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관계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택한 것 같습니까? 예, 신랑을, 남편을 여러분들이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야말로 죄송합니다. 싱글로 사시는 분들에는 오늘 미안한데요. 근데 이게 뭐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촌수가 없는 관계가. 촌수 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뭐 두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자, 부부가 매촌이에요? 촌이 없어. 촌수가 없어. 아들하고는 매촌이에요? 일촌이에요, 일촌.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요. 촌수가 없는 관계는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고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한 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요. 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다. 엄청난 족속들이 있는데 족속 가운데 그랬거든요. 너희만 알았다 아니면 너만 알았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아마 4천, 5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너만 알았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부부관계가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항상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원해질 수 있는 그것도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젊어서는 불타다가도 좀 지나다 보면 부부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 부부관계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소원해지는 것은 사실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촌수가 없지만은 이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요. 오늘 결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언약의 관계예요. 부부관계. 촌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언약 속에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면 계속될 수 없는 관계도 부부관계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너만 알았다 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와의 언약을 깨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돼요. 부부관계 어쩜 이렇게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됐다고.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히브리서 5장 말미라든지 6장 또 히브리서 다른 데도 보면 그래요.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된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서면 아무 관계도 되지 못하는 것도 부부관계라고.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인 심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아픔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쓰다듬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절대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는 돌아서면 예수님만 손해다? 아니에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예수님 돌아서면 법적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나만 손해예요. 영혼을 잃는데 이런 바보짓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신부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가요. 보이는 대로는 따로 아프고 따로 아프고 떨어져 있고 각자가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감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언약을 깨는 그런 관계보다도 어떻습니까?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신랑보다도 신실한 분입니다. 저도 남편입니다. 한 남편이에요. 근데 제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신실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온전히 맡겨질 때 이 혼인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자, 27절을 봅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래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상과 분리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보존해 주시는 것이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인간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주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다시 하얀 깨끗한 면사포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험이 매 주님의 날마다 이런 어떤 여러분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물로 씻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피로 거듭난 거죠? 그러나 다시 그것이 지속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미천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이종배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똑똑하고 이쁘고 잘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정결케 지켜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의 평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다고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결혼해가지고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사정을 해결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만 들고 가면 안 되지요. 그런 데서 독립할 수 있는 게 뭐냐? 결혼한 관계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부모를 떠나야 돼. 근데 어떤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친정집 부모, 옛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온전히 떠나야 될, 우리가 떠나야 될 예수님을 신랑 삼고 또 완전히 독립하고 떠나야 될 부모는 바로 육신의 고향인 세상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적인 계율에서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온전히 신랑의 법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신랑의 가문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법, 풍습, 이게 결국 신앙의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혼인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법을 가지고 이 결혼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됐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여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부를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뭡니까? 친정집을 떠나는, 그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요즘은 하기가 또 좀 이 풍습이 바뀌어가면서 시가집보다 친정집을 또 가까이 하는 예도 없지 않아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편 45편 10절에서는 역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뭘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은 우리의 친정인 세상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우리 결혼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온전히 합화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합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 제가 이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냥 단순히 육신이 만나는 결혼, 이건 결혼이 아니다. 동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끼 낳고 그래, 동물도.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적어서 육신의 차원을 더 초월해서 마음과 영혼에 하나 되는 데까지.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 결혼이 깊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당연히 육체도 주님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면 육신은 당연히 그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결혼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32절이거든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사도가 다시 말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깨끗한 양심에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비밀을 가진 자라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속에서 적어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비밀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각자의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나인이가 모르는 아빠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밀이 있는 거고, 박명삼이 모르는 신혜원과 예수님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데 그게 뭐 육신적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어때요? 신앙에는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만 나는, 그건 마치 신랑 신부가 서로의 관계 속에 비밀을 간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옛 부모였던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관습보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이 결혼의 삶을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까? 왜 버림을 당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봅니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이게 뭡니까? 복음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 33절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32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이 파괴되고 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고 안타깝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 꼭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마 세상에 다른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품고 살면서 내가 이제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이 결혼의 관계를 지속해 가야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마귀 사탄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예수교의 신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역시 이 선택받음에 대한 뭐예요? 자긍심, 기쁨,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역시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신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법, 세상적인 법을 버리고 우리의 시갓집,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혼인예식을 위해서 오실 때까지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신랑 삼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와 주님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